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어제 북한으로부터 추방됐던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오늘 새벽 군용기 편으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CNN 방송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미군 고위 관리는 어제 스웨덴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북중 국경을 넘은 킹 이병의 신병을 중국 단둥에서 확보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항공편으로 중국 선양으로 이동한 뒤 한국 오산의 미 공군 기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킹 이병이 귀국길에 오른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는 가족들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에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간의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월북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탈출해 아르메니아에 입국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오늘 현재 6만 5천여 명에 달했다고 아르메니아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나젤리 바그다사리안 아르메니아 총리실 대변인이 밝힌 이 같은 수치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주민들 대부분이 아제르바이잔의 좁은 산악지형 사이로 24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아르메니아로 향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산속에서 추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한 주유소에서는 25일 아르메니아로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차량들이 연료를 얻기 위해 몰려드는 가운데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6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돼 왔으며 지난 19일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어제 루벤 바르다니안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 세력 전 국무장관을 국경에서 체포해 불법 월경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 등을 공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남부 무콜라이우와 오데사, 키로보흐라드 중부 지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무콜라이우를 향해서는 미사일 수발도 함께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이란제 샤히드 드론 44기 중 34기를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격추했다며 이를 위해 전투기와 대공미사일 부대 등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은 없었다고 군과 지역관리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24시간 사이 130여 개의 다양한 포탄이 발사됐다고 현지 주지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로 인해 곳곳에서 주택과 통신기관시설 등이 파괴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예비후보 7명이 어젯밤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비후보들은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 주최로 캘리포니아주 소재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경제, 이민정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2위를 유지해온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전 주지사는 교육과 고용 등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 데 대해 그는 오늘 밤 이 무대에 섰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부채 7조 8천억 달러가 추가됐고 이는 현재 물가 상승의 발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중국 앱 틱톡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틱톡은 가장 위험한 소셜미디어 중 하나라며 라마스와미 후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27일 카자흐스탄에 착륙한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 캡슐로 귀환한 3명의 우주인, 그 중에서 의사의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인 미국인 47살 프랭크 루비오 씨가 화제입니다. 371일 동안의 우주 체류, 미국의 우주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주에 체류한 기록으로 귀환을 했기 때문인데, 의도치 않았던 그의 기록과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루비오 씨가 우주정거장에 올라간 것이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180일 뒤에 지구로 귀환하는 일정이었는데 지구로 돌아올 때 다시 타야 했을 그 우주선 캡슐에 구멍이 나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바람에 대체할 우주선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주에 갇혀버린 겁니다. 고장난 우주선은 먼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우주 쓰레기 또는 운석과 충돌해서 구멍이 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미국 나사와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루비오 씨 등의 귀환을 위해서 새 우주선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우주정거장에 가는 다른 미국의 우주선 활용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귀환이 될 새 우주선과 다른 승무원의 우주정거장 도착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루비오 씨는 지구 귀환에 앞서서 우주정거장에서 나사와 인터뷰했습니다. 우주에서 긴 시간 동안 무엇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평정심 갖는 것이 제일 힘들었고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직후의 소감은 집에 돌아오니 좋다였습니다. 한편 세계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은 1990년대 중반에 437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러시아 우주 비행사 발레리 폴리아코프 씨가 갖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곡입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향 생각이 많아질 탈북민들을 위한 노래 자랑이 열렸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입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6도, 최고는 16도에서 2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4도고요. 신의주 12도, 원산 14도, 해산 6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개성, 함흥이 25도, 중강이 22도, 원산 24도, 청진 23도, 해산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요. 먼 바다는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 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구름 많다가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 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첫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오스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지부티, 케냐, 앙골라 등 3개국 방문을 모두 마치고 28일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자, 아프리카에서 어떤 성과 또 과제 등이 남아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은 24일 지부티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아프리카 방문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지부티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아프리카의 뿔 위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해역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시아, 중동, 유럽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미국의 군사기지도 또 지부티에 있죠.
네, 맞습니다. 지부티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지부티는 2003년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했고요. 현재는 약 5천 명의 미군이 지부티에 주둔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있네요.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도 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부티는 이렇게 외국의 군사기지 장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이 지부티 경제의 주요 자금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기지를 지금 지부티에 같이 두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에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였는데요. 지부티에는 현재 약 2천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이 주둔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오스틴 장관이 지부티에서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대통령, 하산 오마르 모하메드 브루한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지부티 지도자들과 소말리아 내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 과도 임무단에 대한 지부티 정부의 지원 등 영내 안보 상황, 또 미국과 지부티 안보 우선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지부티를 방문한 하산 쉐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극단주의 세력 소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캠프 레보니어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다음 방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다음 방문지가 지부티에서 케냐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5일 케냐에서 아덴 두알레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것으로 이 순방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케냐는 향후 5년 동안 두 나라가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대테러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IT에서 다국적 경찰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케냐 정부를 위해서 1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자, 그 케냐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겪고 있는 IT의 치안 돕겠다고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IT는 2021년에 조브네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정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조직 범죄단까지 기승을 부려서 치안 부재 상태인데요. 지난 7월에 케냐 정부가 경찰관 1,000명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나라도 경찰을 파견한다면 이를 지휘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두알레 케냐 국방장관은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에서 케냐는 IT에 파견될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목적지가 앙골라였습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이 앙골라를 방문한 건 오스틴 장관이 처음인데요. 앙골라는 특히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주 활동 무대가 됐던 나라입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이 앙골라에서 했던 그 주요 발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앙골라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아프리카 대륙은 독재자들이 값싼 총기를 팔거나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부대를 밀어붙이는 곳, 전 세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최근 아프리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사 쿠데타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니제르, 가봉 말리 등 이 나라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첫 잠수함 공개했다고요?
네, 타이완이 28일 첫 자국산 잠수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 잠수함의 명칭은 하이쿤으로 명명했는데요. 중국 고대 철학자인 장자의 소유유편에 나오는 너무나 거대해서 크기를 알 수 없는 바다 물고기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예, 자 잠수함 이름에 타이완의 결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이쿤의 재원 어떻게 됩니까?
네, 길이 80m, 배수량 2,500에서 3,000톤 규모로 제작 비용은 493억 6천만 타이완 달러, 미화로 15억 3천만 달러 수준인 걸로 알려졌고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고 미국산 마크 48 어뢰를 탑재하게 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는 언제 됩니까?
네, 앞서 타이완 당국자는 추역은 2025년에 실전 배치는 2027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항만 시험과 해상 시험 등 몇몇 추가 시험을 거쳐서 내년 연말 전에 타이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 하이쿤이 해당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적어도 한 척 더 건조해서 2027년에는 최소한 두 척의 국산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잠수함 자체 제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죠?
네,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차이완 총통이 취임하면서 이 타이완의 잠수함 자체 개발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적어도 8대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네, 자 계획됐던 그 첫 잠수함이 드디어 건조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가오슝 항구에서 열린 하이쿤 진수식에서 과거에는 국내 개발 잠수함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쿤이 타이완 해군의 비대칭 전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이쿤 잠수함 진수식에 일부 외국 인사들도 보입니다.
네, 미국의 타이완 주재 대사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샌드라 우드커크 타이베이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타이완 대표국 관계자들도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반응 보겠습니다.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면서 타이완은 중국에 나눌 수 없는 일부이고 양안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무모한 행동은 결국 멸망을 자초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민진당 당국이 어떠한 무기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조국 통일의 대세는 막을 수 없고 인민해방군의 국가 주권, 영토 수호에 대한 단호한 결심, 의지, 강한 능력을 흔들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2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번 조처로 이스라엘인들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최장 90일 동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앞서서 이스라엘도 미국에 지난 7월부터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었네요.
네, 두 나라는 당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인들, 특히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의 이스라엘 입국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7월 20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수만 명을 포함해서 미국인 10만 명 이상을 비자 없이 입국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히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 요르단강 서안으로 가려면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요?
네, 미국이나 요르단강 서안에 사는 많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은 일단 요르단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육로로 요르단강 서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비자 없이 이스라엘 테라비브 벤구리언 국제공항에 내려서 육로로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 설명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자 면제 조처가 나와서 눈길을 끄는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성명을 내놨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 성명에서 이 중요한 성과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살거나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을 포함해서 미국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조처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더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에 포함하는 것,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랍계 미국인들을 국경에서 차별하고 괴롭혔다면서 이스라엘을 비자 면제국에 넣는 걸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27일 이스라엘이 모든 미국인 여행자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조건들 이스라엘이 다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네요.
네, 하지만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이스라엘이 양해각서에서 요구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 국적이나 종교,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미국인에게 후회적인 특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충분한 변화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느 단체가 이번 조처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요?
네, 미국 아랍 반차별위원회가 26일 국토안보부가 이 조처를 시행하는 걸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이를 각하했습니다.
네. 자, 여행자가요. 비자 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두 41개국입니다. 이스라엘 전에 가장 최근의 예로는 크로아티아가 2021년에 비자 면제국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국경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에 불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당국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27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빌리에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 공화당 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네, 자, 토론회 참가 후보부터 짚어보죠.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팀 스콧 상원의원, 사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씨,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여기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이렇게 7명의 후보가 이번 토론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2개 전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 이상 그리고 개인 기부자 최소 5만 명 이상 등의 이런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경선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상당히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압도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왜 굳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공격할 기회를 줘야 하느냐며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후보들은 이날 자리에 있지도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네, 자, 어떤 견제였을까요?
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디센티스 주지사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현재 미국의 경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이 부재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또 누가 부재한지 아느냐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실종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는 오늘 밤 토론회에 있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국가부채가 7조 8천억 달러가 늘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발판이 됐다면서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또 이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는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라고 하면 크리스티 전 주지사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네, 역시나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토론회를 피하고 있다라면서 영어로 덕인데요. 피하고 있다면서 계속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부르지 않고 도널드 덕이라고 네.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도널드 덕은요,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오리 캐릭터입니다.
네. 자, 토론회에 없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후보의 공격의 대상이 됐네요. 그러면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다수 후보의 공격 대상이 된 후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라마스와미 후보입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좀 공격적인 언사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여러 후보가 라마스와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요, 라마스와미 후보가 최근 미국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된 그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네.
헤일리 전 대사는 틱톡은 가장 위험한 소셜미디어 가운데 하나라면서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이 젊은 유권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틱톡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이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상원의원은 라마스와미 후보의 그 사업체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네.
이에 라마스와미 후보는 중국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의 그 답변에 헤일리 전 대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에서야 사업을 철수했다라면서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네. 자, 토론회 경선 토론회에서 그 여러 주요 사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각 후보 입장 들어볼까요?
네, 먼저 후보 모두가 동의한 사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바로 강경한 국경 정책입니다.
네.
각 후보는 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 한 목소리로 이 강경한 국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취임 첫날 바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방위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는 이 국경의 순찰대와 그리고 이민 집행과 관련한 그 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고요.
네.
특히 이 망명 신청자는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체류시키고 그리고 불법 입국하다가 붙잡힌 이주민은 즉시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아예 미국 남부 국경을 완전히 군사화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큰 토론의 중심이었었는데 후보들 어떤 입장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고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디센티스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와 펜스 전 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는 러시아의 승리는 중국의 승리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갖게 하면은 이는 중국의 타이완을 가지라고 청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평화는 힘을 통해서 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신에 미시간주에 갔죠. 자동차 노동자들 만났다고 했는데 자,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의 한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를 찾아서 직접 파업 시위 현장에 참여한 것과는 달리 노조가 없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동차 공장 노동자 등에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지금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원하는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연설에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전기자동차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는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조립 과정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파업 시위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와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노조의 그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기자동차 정책은 당신의 직업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암살이라고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파업을 벌이는 노조가 앞으로 사측과 어떤 합의를 하든 관계없이 전기자동차 중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요, 미국인들의 살림에 관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하죠.
네, 이 말은요, 그만큼 현재의 살림 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미국에서는요, 이를 living paycheck to paycheck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월급을 받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월급을 다 써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최근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렇게 생활 형편이 빠듯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소식입니까?
네, 미국의 개인 간 금융대출 업체인 랜딩클럽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개한 소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미국인은 59.8%에 달했습니다.
네.
지난달 조사에서는 61.4%였는데 비슷한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업체의 알리아 주덤 전문가는요, 이 자료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가 현재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통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보면은 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보고서의 수치를 보면은 지금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층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이들 가운데 45%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는 이 최근 반짝 나타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비율은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4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예. 돈을 적지 않게 버는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뭐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 안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약 8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네.
그리고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그 중간 소득층은 10명 중에 약 6명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사람들이 특히 재정적으로 또 부담을 느끼는 특정 시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2월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10명 중에 약 4명이 12월을 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시기로 꼽았는데요.
예.
특히 연말에 연휴 기간 소비가 늘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11월과 1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와는 별개로 최근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 알리는 자료가 나왔네요.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80%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저축이 줄거나 아니면 이 저축액이 바닥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바꿔 말하면요, 미국인 대다수가 가용한 재정 자원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소득별로 저축 수준 볼 수 있습니까?
네, 상위, 중위, 하위 소득계층 모두 저축 수준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그 수준은 좀 다릅니다. 소득 수준 상위 20%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 2020년 3월 기준 어로 보면 저축액이 지금은 8%가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거의 3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이게 40%의 소득 중위 수준은 팬데믹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금 저축액이 1.4%가 줄었고요.
네.
나머지 하위 40%는 8%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재정 자원이 더 빨리 줄어든 겁니다.
예. 이게 개인의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 소비자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에서요. 이 소비자 지출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핵심입니다.
네네.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가용 재정 자원이 줄게 되면 소비자 지출이 줄고 이것이 결국 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아마존을 상대로 새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26일 17개 주 정부와 함께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아마존이 독점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년의 반경쟁 및 그리고 불공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당국이 아마존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 소송에는요,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그리고 뉴욕, 위스콘신 등 17개 주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예. 아마존에 대한 그 연방거래위원회 소송이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소송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보고 올까요?
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으로 아마존은 이 3천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지불했습니다. FTC는 또 지난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교묘하게 속여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에 구독 취소를 어렵게 했다라면서 제소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반독점 소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FTC는 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요. 아마존이 그 불법적으로 경쟁을 차단해서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판매자와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마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을 차단했다는 겁니까?
네, 아마존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유료 광고와 그리고 검색 결과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와 관련되거나 유기적인 검색 결과 대신 유료 광고를 띄움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저하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의도적으로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품질이 더 나은 제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존 자체 상품의 그 편향적인 검색 결과를 유도했다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연방거래위원회 FTC하고 17개 주가 동참하고 있는 뭐 연합소송이죠. 궁극적으로 아마존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FTC와 이번 소송에 동참한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7개 주는요. 아마존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아마존의 독점력 통제를 완화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아마존 측에서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아마존은 즉각 성명을 내고요. 그 FTC의 이번 소송은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사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자산은 경쟁을 촉진하고 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 사업 관행을 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법률 고문은 FTC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들고 가격이 인상되며 그리고 또 배송 속도가 느려지고 중소업체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는 독점 금지법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처 장관뿐 아니라 많은 참모기구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처가 바로 대통령실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just as with Sputnik six decades ago, we have resolved with the leadership of President Donald Trump to never again let America fall behind in the race for space.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미국이 다시 우주 탐사를 선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 6월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다시 부활한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많은 결정에 매일 직면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대통령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원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메시지를 국민들에 전달하는 것부터 무역 이익을 진흥하는 임무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939년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He announced a new federal office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and push further gun control efforts, appointing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to lead it. The move is supported.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합니다. 대통령실에는 다양한 직속 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직속 기구로는 대통령 비서실,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예산관리국, 기후정책실, 국가마약통제정책실, 그리고 미무역대표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 가운데 어떤 기관은 계속 존속하지만 일부는 짧은 실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처에 흡수되기도 하며 계승하는 기구 없이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의 존속 여부나 기간은 이들 기구가 대통령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현 대통령 직속기구 가운데 제일 오래 존속하고 있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로 비서실은 1939년 대통령실이 설립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또 경제자문위원회가 1946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947년 국가안전법에 의해 설립된 뒤 1949년에 대통령실로 편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위원회와 예산관리국 등은 설립된 뒤 50년 이상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의 전신은 예산국으로 예산국은 1970년까지 존속했습니다. 1939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직속기구를 만든 대통령은 현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기구는 대통령 비서실 외 모두 17곳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탈북민들의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질 텐데요. 탈북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 자랑이 한국 서울에서 열렸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노래자랑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탈북민 김병수 씨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김용대 작곡의 청춘의 꿈을 부릅니다. 화려한 의상에 흥겨운 몸짓까지 관객도 무대를 함께 즐겼는데요. 본격적인 본선 경연대회에 앞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김현주 센터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해서 우리 탈북민들 모시고 이런 뜻깊은 노래자랑을 준비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1회로 처음 했었고요. 올해로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또 국에 고향을 두신 우리 탈북민들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실까 그런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 드리고자 노래자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이 정말 재밌고 신나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요, 탈북민 노래자랑을 더 크게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대회인 만큼 5명의 심사위원이 함께했는데요. 탈북민 김영남 작곡가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추석 맞으면서 탈북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맞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그것도 이제 경연이니까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남녀가 이제 와서 이제 저번에 저희가 예선을 했어요. 저번에 한 달 전에 했고 그래도 이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수를 또 갈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이때 이제 노래 좀 잘하고 그래도 앞으로 노래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고 싶은 노래도 하면서 그리고 또 고향에 못 가는 이제 그림도 달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김영남 작곡가는 자신의 심사 기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이제 첫 번째 노래를 잘해야 되고 노래 잘하는데 노래라고 하면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예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정 첫 번째 음정. 그다음에 이제 박자 이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동작 이런 거 또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얼마나 호응하느냐 그럼 이제 옷도 좀 잘 입고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민 노래 자랑을 통해 참여자가 얻어갔으면 하는 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감이 좀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고 나온 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이제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겠고 나와서 했던 분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도 좀 실링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성공에 종착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현장음에서 들으셨던 김병수 씨는 80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였는데요. 북한에서부터 노래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고 원래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좋았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선전대에 불려다니면서 노래 불렀고 여기 와서도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탈북인들이 꾸린 예술단들이지요. 처음에는 와서 노래를 부를 줄은 알아서도 전혀 뭐 방향을 모르니까 근데 탈북자들이 모임에서 장기자랑해서 거기서 노래 불렀더니 최우수상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 다음에 해보면 남인수 가요제 한다고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남인수 가요제는 남인수 선생님이 노래를 딱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본선에 진출했더니 최우수 특별상 주더라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노래를 불렀지.
그러면서 김병수 씨는 무대를 보는 관객들이 더 즐겁게 즐겨주길 바랬습니다.
또 청춘의 꿈을 불렀지. 아 너무 좋지. 북한은 이런 행사는 없어요. 이런 행사는 없고 다 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의 이제 축하하는 이런 무대들 뿐이지. 그리고 명절에도 그 사람들을 위한 찬양을 부르지 뭐 여느 이런 데 없어요. 뛰어난 분들도 많지만 기본은 창법이 다르니까 남한 사람들은 배로부터 힘 우러나와 가지고 비성, 부성 이거 기본이지. 근데 북한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많아. 그리고 가성이 있고. 근데 북한 사람들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다들 진정으로 노래 불러. 진정으로 부르면 거의 가성이 섞이고 그리고 잘하는 성악가들은 다 두성을 울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 물론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박수 치면 잘한다. 뭐 춤도 추면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객석에서 더 흥청거리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탈북민 주선옥 씨도 떨리는 마음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이분 또한 어렸을 적부터 예술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선에서 만남을 불렀는데 거기서 당선돼가지고 본선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많이 출전 안 하고 한번 참가했댔어요. 21년도에 평택에서 북한 사람들로 그 조직한 노래경연에 한번 본선에 또 나갔댔어요. 북한에서 기동선전대로 다녔어요. 아코디언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화술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기동선전되니까 다방면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7살 때부터 평양에서 노래를 했어요. 고향이 평양이니까 평양에서 노래를 하면서 아코디언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기동선전대로 이렇게 대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주선옥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째라고 전했고요. 중국에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23년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을 좋은지 몰랐어요. 남조선인가 했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생각지 못했지. 중국에서 한족 굴에 있다나니까 한족한테 팔려가서 거기 있다나니까 2018년도에 청도에 왔는데 한국이 어느 나라 이렇게 잘 사는가 모두 거기 간다 그래. 어머나 남조선이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가니. 난 믿지 않아. 제가 그 한국 갔다 온 그 할머니가 있어요. 아파트도 받고 돈도 받고 그랬다면 내가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믿고서 그 다음 2019년도에 한국으로 또 나왔어요. 길다 나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좋아요. 한국은 좋아요. 깨끗하고. 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희망도 꽃필 수 있고 희망이 원래 노래 가수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뭐 시집 잘못 가다 나니까 뭐 팔려가고 또 이러다 나니까 23년 동안 목소리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조금씩 지금 좀 치우고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 발성 연습 이런 거는 조금 할 때부터 다 이런 거 아니까 집에서 처음에 발성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부르지.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그냥 목소리를 키우자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아노도 집에서 치고 아코디언은 교회에 아코디언 있으니까 교회 나가면 아코디언 치고 찬양가도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본선에서 주선옥 씨가 부른 노래는 무엇일까요? 노래의 한 소절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의 그 노래예요. 내가 목소리 중음이니까 이 노래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내 목소리에 맞아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내일이면 이주리 꼭 이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어쨌든 대체로 북한에서 오는 사람은 다 노래 잘해요. 외계인 가면 학교 때부터 음악 시간에 노래를 계속 하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잘해요 노래를. 아, 노래를 통해서 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것도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뭐 통일의 노래도 하고 어쨌든 한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잘 가지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저 내가 집은 창원인데 창원에 내려가면 이제 우리 예술단을 꾸려야 돼요. 창원시에서 북한 사람들로 해서 예술단을 꾸리라 했거든요. 10명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추석에 내려가요, 창원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현장에는 탈북민 참여자를 응원하는 가족과 지인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고요. 탈북민의 노래 솜씨가 궁금한 남북 출신의 주민들도 함께 즐기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하나원 동기인데 너무 노래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남북 관계도 멋있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도 되고 하는 면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모두 고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 서로 힘내시고 앞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잘하신다. 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이게 어찌 보면 힐링할 수 있는, 마음의 이제 그 힐링 공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바람. 추석이라고 하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생각 날 것 같아요. 힐링하는 이제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옷, 시계,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받았어요. 이렇게 답을 할 때 이런저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문장 들어보시죠.
For my birthday, I got flowers, books, jewelry, makeup, and concert tickets.
생일 선물로 꽃, 책, 보석, 화장품, 그리고 콘서트 표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생일 선물 받은 것을 하나씩 다 얘기하지 말고 몇 개만 나열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받았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For my birthday, I got flowers, books, and things like that.
생일 선물로 꽃, 책, 그리고 그런 것들 받았어요. 여기서 사용된 things, T-H-I-N-G-S, things는 여러 명사를 길게 나열하는 것을 피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생일 선물 받은 것을 줄줄이 말하기 싫으면 things like that.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런 것들, things like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things 말고 something을 사용해 볼까요?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앞서 나온 명사가 화자가 정확히 의도한 게 아닐 때 씁니다. 즉,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rive?
그 사람 타는 차가 뭐예요?
Well, I don't know. Hyundai Sonata or something like that.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대 소나타나 그런 종류일 거예요. 현대 소나타 or something like that. 이번에는 stuff. S-T-U-F-F. stuff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stuff는 things와 용도가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보다는 사물에 주로 씁니다.
For example, you might hear an American say, "The restaurant has hamburgers and hot dogs and stuff like that."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식당에는 햄버거, 핫도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Things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My mom got it for me.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그 비디오 게임 어디서 났어요?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네, 이거 비싸요. 30달러 정도 됩니다.
My mom got it for me.
엄마가 사줬어요.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당신은 행운하네요. 엄마가 항상 게임 같은 것들 사주고.
The first example, or something, shows that the speaker does not know the exact price of the video game.
첫 번째 예에서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말하는 사람이 비디오 게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second example, and stuff like that, shows a different meaning. The game was one of a series of gifts that the lucky teenager has received.
두 번째 예는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게임이 운 좋은 10대가 엄마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things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new video game?
Yeah, it's expensive. It costs like $30 or something.
My mom got it for me.
You're lucky. She's always buying you games and stuff lik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충 표현할 때 이런저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